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구원의 실제적인 모델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힘겨운 시간을 치르고 이루어지는 역사라서 더 귀하고, 특히 이 31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이 수많은 역사 속에, 만구의 역사 속에서 복음 선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의 제목보다는 반대로 구원받을 사람의 입장에서의 질문을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과만 읽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되는 바울 일행의 움직임은 믿음의 사람들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간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은 너무나 눈물겨움을 우리는 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묻지마식의 어떤 가죽 채찍을 맞고 칠흑같이 어두운 토굴에 갇혀진 바울과 실라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음 이루어질 일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는 상황이 반전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가져오는 모습을 바로 우리가 읽기 전에 내용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28절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담 이후에 죄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을 향하여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고 하는 주님의 생전의 가르침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이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을 적어도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그런 거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간수처럼 어떻게 하여야 갑작스런 변화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죠. 그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런 물음이 없어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와 과학이 이런 많은 위험과 변화의 요소를 없애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조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망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유에서도 아마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다른 종교 행위 속에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신의 사람들이 빌립보 간수처럼 물어올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위기와 절망 앞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럴 때 비로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쓰임을 받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9절에서 30절인데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랬습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이 구원받기 전에 간수의 모습에서 우리가 봅니다. 지금까지 이 간수는 많은 사람을 착고에 채워 토굴에 가두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반응을 수없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힐 때 참 운이 더럽게도 없다라든가 내가 왜 이 꼴인가라든가 또 자기를 가두는 간수를 원망한다든가 이런 가지각색의 모습들을 아마 봐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이 바울과 실라도 가둔 후에 잠을 청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도 반응은 아마 그럴 거야 다르지 않을 거야 그런 짐작 때문이었겠죠.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치 수없이 사형 집행을 해왔지만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후에도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를 외쳤던 주님의 사형 집행을 하던 로마의 백부장처럼 이 간수도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을 듣긴 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나타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의 장본인이라고 믿어지는 이 두 사람 앞에 어두운 데서 먼저 이끌어내어서 무릎을 꿇는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묻는 이 간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간수의 첫 번째 모습은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어두움의 세상 속에 빛이 없이는 죄인의 눈에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등불을 달라고 해서 그 죄수들에게 다가가는 간수의 모습은 어쩌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둠의 역사 속에 위기를 당하는 인생들은 빛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창조주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고 또 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일꾼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등불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기 때문이죠.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귀중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도 불을 켜고 온 방 구석구석을 찾는 한 여인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8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기 위해서도 빛이 필요한 존재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간수의 일반적인 모습은 상황에 따라 자세를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물론 이것이 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허약한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매질을 하고 고문하던 대상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반전이죠.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상황과 처지에 따라 처신하는 죄의 공포에 사는 지극히 일반적인 죄인일 뿐임을 우리가 봅니다. 두려움은 사실은 불신에서 옵니다. 그렇죠. 왜? 또 사랑의 사도 요한사도는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거든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나 절망의 순간에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꿈을 두려워하십니까? 상황을 두려워하십니까? 위기를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결여라고 하는, 확신의 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범죄한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세상의 어두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원함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당연히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 바뀌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방법을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에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종교 행위 자체라고, 그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어떤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독특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선생들이요 그랬죠. 이 말이 아주 독특해요. 선생들이 하는 말이 퀴리오이 그런 말입니다. 퀴리오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주님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들이라는 말이요, 퀴리오이가. 이 퀴리오스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영광과 존경하는 칭호, 그리고 최고의 통치자. 그래서 시자에게 퀴리오스라고 하는 칭호를 했던 것이고, 또 소유주, 주인에게도 퀴리오스. 하나님의 사자들로서의 천사들을 향해서도 주여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옷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멍투성이가 된 이 사람들에게 주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애절한 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본 이 간수는 그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인 바울과 실라를 주님 대하듯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 퀴리오스를 복수로 쓰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가지고 갔던 베드로에게도 고넬료가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나는 너와 같은 형제다. 나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제지를 했던 것들 보죠. 당시에 로마의 사법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간수는 여전히 자기가 수없이 가두었던 죄인들과 자신이 다르지 않은 역시 죄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인과 감옥 밖에 있는 죄인은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간수는 이것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인류의 어떤 사람이건 막다른 상황에서는 모두가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예견할 수 없는 이적과 표적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초연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죄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이제 복음의 선포를 보죠. 31절 32절입니다. 이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의 특징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역시 나타납니다. 구구한 다른 이론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에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하였던 것처럼 단순히 예수들을 믿으라고 소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인류에게 증거할 수 있는 효력 있는 이름은, 효력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만이 죄인 된 인류, 어둠의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눈을 가졌을 때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문인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5천명의 사람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이고 그리고 내 몸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의미를 봅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할 소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잘 전하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사설보다도 우리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바라는 자들 향해서 오실 예수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력 있는 전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전염은 무섭습니다. 죄가 전파되는 것은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만큼이나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확산은 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대표적인 범죄의 통로인 아담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도 더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귀한 약속을 바울사도는 로마서 5장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뿐만 아니라 복음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사실입니다.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는데 고넬료의 경건이 그의 집안 모두에게 복음을 듣게 했다면 오늘 이 간수의 집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복음을 들었고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사실을 보는 거지요.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죄와 저주를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전할 것은 질병의 치료도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사역이고 또 귀중한 천국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33절 34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응답과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간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면서 이 한마당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낮도 아닌 밤중에 채찍에 맞아서 성한 몸도 아닌 바울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모습 자체가 섬찟할 때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응답에도 은혜가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해주기 전에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가 아닙니다.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이왕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 피가 흘러내리는 그 진물나는 몸뚱아리 그것부터 좀 씻겨주고 말씀을 들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 섬찟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말씀의 귀중성을 몰랐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반응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복음의 응답은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수없이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말씀을 25절에서 간수가 그 두 사람을 데려다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 표현대로 그 밤 그 시각은 몇 시나 되겠어요? 아마 일러도 새벽 1시, 새벽 2시이거나 아니면 어떻겠어요? 새벽 늦으면 3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들은 사람이 가장 고운하게 자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세속말로 달밤에 체조한다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밤중에 이상한 일들을,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왜 그 밤 그 시각인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듣고 그 복음에 응답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음 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아직도 복음의 순종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리고 맡겨도 절대로 후회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나를 주님 앞에 맡길까 줄까 말까 망설이는 것은 그렇게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또 죄악된 것도 아닙니다. 밤중이 됐든 길을 가던 길이 됐든 무슨 일을 했든 주님의 진리와 생명을 깨달았으면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역시 복음의 응답은 여기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한 것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라고 한 것으로 봐서 역시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누림에 주저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이것은 마치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 물이 있음에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는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에는 역시 세례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헷갈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영접한 이 집의 애찬과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34절이거든요. 여기까지 신앙의 행위들이 이 간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좀 짐작하는데 이상합니다. 밤중인데 가족이 모두 모여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것이 가능한 곳에서 모든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비로소 애찬을 자신의 집에서 대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장소가 이 간수의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밤중에 다시 그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그 간수의 집으로 갔다고요. 그러면 더욱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왜?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랬거든요. 자기 집에 올라갔다 그랬다고요. 물론 이런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1층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러나 하여튼 간수의 집에서는 음식을 먹는 걸 본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어떤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은 집안으로 더불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처음 교회처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도 불만으로 하지 말고 기쁨과 감격으로 또 하나의 자매들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귀한 것들 감사로 받고 하나님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다면 그거에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고 또 은혜로운 어떤 우리의 관계가 될 것임을 보는 겁니다. 비록 밤중이었지만 짜증이 아니라 그 집에 기쁨이 충만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야 될 시간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만약에 밤중에 새벽 1시, 2시에 예배 드리자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는 대로 짜증났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만 큰 기쁨이 누구에게요? 모든 가족에게, 큰 기쁨이 충만하였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기쁨으로 그의 길을 감으로 라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거듭난 인생보다 행복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을 믿음 속에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성경 속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큰 기쁨을 누렸거든요. 그게 순간적으로 거듭난 그 다음에만 그런가? 우리는 빌립보서를 계속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빌립보서를 오후에 볼 것입니다. 이 기쁨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당부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리고 이렇게 찾은 기쁨은 영원히 그 가족은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수많은 역사가 흐르고 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그때까지도 역시 그 집안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물질로 그리고 사람으로 돕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접한 이 역사가 성경 속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시 재현할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도전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 때문에 아니 그 두 사람이 어쩌면 희생을 감수하는 고통 때문에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불이익과 손해를 이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처럼 함께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역사가 이 21세기인 이 부산도성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